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 미사일 경보 체계의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교도통신은 28일 일본 정부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긴급 정보를 전달하는 전국 순시 경보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존 경보 시스템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예상 낙하 지점에 대한 분석이 나온 뒤 경보를 발령하는 방식이어서 느리고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예컨대 북한이 지난 10월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혼슈 북단인 아오모리현 상공을 통과했지만 미사일 경보는 처음에 홋카이도와 도쿄 지역에 발령됐습니다. 앞으로는 미사일 궤적의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선 미사일 낙하가 예상되는 지역 지자체에 경보를 발령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보 발령 시간도 1분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27일 신종 코로나 방역을 근거로 불법 입국자를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타이틀 42조를 당분간 유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5대4의 판결로 타이틀 42조 폐지를 내년 2월 이후로 보류했으며 이후 각 주 정부가 이를 개별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심리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타이틀 42조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난 2020년 신종 코로나 방역을 명분으로 도입한 정책입니다. AP통신은 이 정책이 시행된 이후 미국 체류를 희망했던 이주민 약 250만 명이 해외로 추방됐다고 전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타이틀 42조는 이민 단속 조치가 아니라 공중 보건 조치이며 무기한 연장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했던 러시아 소세지 재벌 파벨 안토프 씨가 인도에서 사망했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모스크바 동부 지역의회 의원 안토프 씨는 지난 24일 인도 오디샤주 라야가다 한 호텔 3층 창문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안토프 씨는 지난 6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두고 소셜미디어에 테러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올렸다가 삭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여행에 동행했던 그의 친구도 불과 이틀 전 같은 호텔에서 의문사해 두 사람의 사망에 관해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앞서 지난 10일 러시아 부동산 재벌 드미트리 젤레노프가 프랑스 앙티브에서 추락사했고 아나톨리 게라셴코 모스크바 항공대 전 총장은 지난 9월 대학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했으며 같은 달 러시아 석유 대기업 루코일의 수장 라빌 마가노프는 모스크바 중앙 임상병원 6층에서 추락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공개 비판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루한시크주의 관문도시 크레미나 탈환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르히 하이다이 루한시크 주지사는 어제 교전으로 러시아군이 크레미나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외곽으로 퇴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가디언 신문은 우크라이나가 크레미나를 탈환할 경우 루한시크주의 또 다른 도시 세베로도네츠크와 리시찬스크에 대해 공세를 개시할 기회가 생긴다고 분석했습니다. 루한시크주는 친러 성향이 강한 돈바스 지역의 일부분으로 러시아는 전쟁 초기 이 지역의 독립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은 돈바스의 또 다른 요충지 바흐무트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진군을 막기 위해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그룹의 병력까지 대거 동원해 총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지난달 우크라이나가 탈환한 남부도시 헤르손의 민간인 밀집지역에 오늘 새벽까지 33발의 포격을 퍼붓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군 참모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자국군이 민간 목표물을 겨냥하고 있다는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들에 대해 새로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조치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복수의 미국 관리를 인용해 어제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 관리들은 코로나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으로부터의 투명한 정보가 부족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과 인도, 말레이시아 등은 이미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코로나 검역 강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3년간 실행해온 제로 코로나 정책을 최근 사실상 폐지하면서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28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드론, 즉 무인기 도발을 계기로 강경 대응 의지를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북한 무인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의 긴장 고조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공군의 통신 감청용 정찰기 리벳 조인트가 연일 한국 상공을 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황해도는 내일 새벽에 한때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6도에서 영하 6도, 최고는 영하 15도에서 영상 3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미터,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 핵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드론, 즉 무인기 도발을 계기로 강경 대응 의지를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은혜 한국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8일 오후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이 예정돼 있던 오찬 일정을 취소하고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 참모들과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김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하고 보복하라며 그게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라고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예정돼 있던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 위촉장 수여식 겸 오찬을 미루고 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29일 대전에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할 계획이라는 사실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통상 대통령 외부 일정은 경호상 이후로 장소와 시간을 포함한 일정 자체가 행사 종료 시점까지 기밀입니다. 윤 대통령은 무기 연구와 개발을 주관하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드론, 즉 무인기와 미사일 등 비행물체 감시와 정찰 요격 시스템, 공격용 미사일 개발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는 군 통수권자로서 북한의 최근 무인기 침투로 인한 안보 불안감을 불식하고 북한에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지난 26일 북한의 무인기 여러 대가 한국 영공을 침범해 서울 상공까지 침투하면서 방공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한국 내 비판 여론과 높아진 불안감을 고려한 행보로도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도 무인기 침범 당시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사항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첫 번째 무인기 한 대가 내려왔을 때 대통령이 우리는 두 대, 세 대 올려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필요하다면 격추도 하고 관련 조치를 최대한 강구하라는 지시였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무인기를 북한으로 침투시키는 것은 적을 억제, 굴복시키기 위한 창이라며 원점 타격도 준비하며 확전의 위험을 각오한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은 28일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9.19 합의는 우리만 지키라고 있는 건 아니라며 필요하면 공세적으로 작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북한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그런 방향은 잘못됐다고 보고 우리가 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수준에 따라 9.19 군사 합의에 얽매이지 않고 공세적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국군은 실제로 이번 북한의 무인기 도발 직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과 북방한계선 이북으로 보냈고 유무인 정찰기를 9.19 군사 합의 이전 경로로 변경해 북방한계선 방향으로 근접해서 운용했습니다. 북한에 보낸 무인기 전력에 관해 이 장관은 3대가 투입됐다고 밝혔지만 활동시간은 보안사항이라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와 관련해 한국군은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강신철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한 데 대해 거듭 송구하다면서 탐지 능력 강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현존 전력을 활용하여 적 소형 무인기 위협에 최적화된 작전 수행 체계를 확립하고 적 무인기에 대한 감시 자산, 예를 들어 국제방공 레이더, 적어도 탐지 레이더, TOD 등을 종심 깊게 운영하겠습니다.
감시 자산과 타격 자산 사이 상호 표적 유통 대책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국지 방공 레이더가 일부 북한 무인기를 탐지하고도 지상 타격 자산, 즉 요격 무기 체계가 이를 감지하지 못해 격추 시도를 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전원회의 확대 회의 이틀째인 어제 보고를 통해 내년도 국방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핵심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 보고에서 다변적인 정세 파동에 대비해 2023년도에 강력히 추진해야 할 자위적 국방력 강화의 새로운 핵심 목표들이 제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력 발전을 위한 핵심 5대 과업 등 강도 높은 무력 강화 조치들이 거론됐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김 위원장은 또 한반도에 조성된 새로운 도전적 형세와 국제정치 정세를 언급하며 현 상황에서 당과 공화국 정부가 국권 수호, 국익 사수를 위해 견지해야 할 대외사업 원칙과 대적 투쟁 방향이 명시됐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의 보고가 계속된다고 밝혀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회의가 종료되는 시점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은 북한 무인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의 긴장 고조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프랑스도 큰 우려를 나타내며 북한의 국제적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이 한국의 영공을 침범한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유엔 대변인실은 27일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사무총장은 한반도의 긴장 고조에 대해 여전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는 관련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영내와 국제적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외교적 노력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사무총장은 북한이 즉시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아울러 사무총장은 핵심 당사국들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고 대화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는 26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무인기가 휴전선을 넘었다는 보도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지체 없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프랑스는 파트너들과 함께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라는 목표를 추구하고 모든 당사국 간 대화를 독려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6일 오전 10시 25분께부터 북한 무인기 5대가 한국 영공을 침범해 경기도 일대와 서울 상공을 비행했다고 밝혔으며 한국군은 공군 전투기와 공격 헬기, 경공격기 등으로 대응에 나서는 등 100여 발의 사격을 가했지만 격추에는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프랑스 외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북한이 지난 18일 두 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23일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데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전면적으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정부도 북한이 지난 23일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27일 공개한 성명에서 북한은 연초부터 국제법을 위반한 전례 없는 미사일 시험 발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결의를 위반하고 영내와 국제 안보, 안정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안보리 결정을 완전히 이행하고 미국과 한국의 대화 제안을 수용하며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위해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정부도 북한의 지난 23일 미사일 발사에 대해 규탄 입장을 밝혔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27일 공개한 성명을 통해 북한은 지난 23일 평양 순안 지역에서 동해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해 다시 영내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타이완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 금지 사항을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 공동체의 주요 구성원인 타이완과 한국은 모두 독재적인 정권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하면서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은 계속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 행위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전역의 평화와 번영, 비핵화를 촉진하고 권위주의적 확장과 침략을 저지하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수호하기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현지시각 23일 오후 4시 32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으며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은 각각 약 250km와 350km를 비행하다 동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공군의 통신 감청용 정찰기 리벳 조인트가 연일 한국 상공을 비행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에선 미군의 다른 정찰기와 함께 공중급유기까지 포착돼 북한의 추가 도발과 관련된 움직임인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공군 정찰기 RC-135B 리벳 조인트가 한반도 시각 27일 한국 상공에서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군용기의 위치 정보를 추적하는 오션러 등 트위터 계정은 리벳 조인트가 이날 오후 5시에서 6시경 한국 서해와 인천, 서울, 경기도 일대를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리벳 조인트는 수백 킬로미터 밖에 떨어진 전자정보와 통신정보를 수집하고 발신지를 추적할 수 있는 정찰기입니다. 앞서 리벳 조인트는 북한이 23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직후 한반도 상공의 모습을 드러냈으며 이보다 이틀 전인 21일에도 한국 수도권과 강원도 상공을 왕복 비행하는 항적을 노출했습니다. 따라서 리벳 조인트는 지난 일주일 동안 최소 3차례 한반도에서 포착된 것입니다. 최근 한반도 일대에서 포착된 군용기는 또 있습니다. 오션어 등 트위터 계정은 미 공군의 공중급유기인 KC-135R 스트레토 탱커가 25일 한국 신안 앞바다를 비행하는 항적을 공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중급유기의 운용 목적이 전투기나 폭격기, 정찰기 등의 연료를 공급하는 것이란 점에서 이 일대 항적을 노출하지 않는 다른 군용기가 있었는지 주목됩니다. 미국의 군용기들은 항공기 식별 표지인 트랜스폰더를 켜고 운항하면서 민간 군용기 추적 계정 등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사 전문가들은 상당수 군용기들이 위치를 노출하지 않는 만큼 민간 추적 시스템에 포착된 항공기 수가 모든 정찰 자산의 실제 출격 횟수를 반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한반도 일대에는 리벳 조인트 3대를 비롯해 여러 대의 미국 정찰기가 배치돼 있습니다. 특히 탄도미사일 감지와 추적에 특화된 미 공군 정찰기 RC-135S 코브라볼은 지난 21일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항적을 노출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의 단 3대뿐인 코브라볼이 한반도 인근에 배치된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코브라볼은 올해 3월 이틀에 걸쳐 한반도 주변 상공을 비행했고 북한은 이틀 뒤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었습니다. 그 밖에 미 해군 해상 초계기인 P-8A 포세이돈 2대에서 3대가 최근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 사이를 비행한 항적을 남겼습니다. 아울러 한국 공군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PSI로 추정되는 기체도 최근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미군과 한국의 정찰 감시 자산이 한반도 일대에서 연일 항적을 노출하면서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등 도발과의 연관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세관 당국이 이달 초부터 북한 노동력을 이용해 생산된 중국산 수입품들을 압류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강제 노동이 중대한 인권 침해이자 정권의 불법 무기 개발을 지원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CBP가 이달 5일부터 북한 노동력을 사용해 제조된 중국산 제품들을 미국의 모든 입국항에서 압류하고 있다고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압류 대상은 징더무역, 릭신식품, 저장 선라이즈 의류그룹 등 세 곳의 중국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들입니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가 제조 과정에서 북한 노동력을 사용하면서 미국의 제재를 통한 적성국 대응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조사 결과 드러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7년 제정된 이 법은 북한 정권이 강제 노동을 통해 외화 수입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채굴, 생산, 제조 과정의 일부에라도 북한 노동력이 이용된 제품은 미국에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세국경보호청은 해당 제품의 생산 과정에 어느 단계에서도 강제 노동이 없었다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으면 미국의 모든 입국항에서 이 업체들의 제품을 압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수입업체는 압류 통보 후 30일 안에 관련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제품들은 압류 몰수 대상이 됩니다. 관세국경보호청의 앤마리 하이스미스 무역담당 부국장은 당국은 미국 공급망에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 유입되지 않도록 막고 이런 끔찍한 관행을 근절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이스미스 부국장은 특히 북한의 강제노동 시스템은 국내외적으로 운영되면서 북한 정부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노동은 중대한 인권침해라면서 이런 제품들이 미국의 상업에 유입되는 일은 법적,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강제노동과 관련한 미국 세관당국의 압류 조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지난 3월 중국 스포츠 의류회사 리닝이 만든 제품들을 북한 노동력 사용 혐의로 미국의 모든 입국항에서 압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당국은 주로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침해 의혹과 관련해 중국 의류업계를 엄중히 단속해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올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역량을 빠르게 고도화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미국 대북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새로운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변함없는 목표라는 점을 거듭 확인하면서 핵과 재래식 등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해 한국을 방어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분야별로 돌아보는 VOA 기획보도,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미국의 한반도 안보 정책과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올해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위한 고강도 연쇄 도발에 나섰습니다. 북한이 올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8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포함해 역대 최다인 65발에 달했습니다. 지난 9월 자의적 공세적 핵 사용 등 핵 선제 공격을 법제화했고 탄도미사일에 전술 핵 탑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밝히며 한국을 노골적으로 위협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27일 VOA에 북한은 무기실험에서 훈련과 실전 배치로 넘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we're seeing North Korea shift from testing weapons to actually conducting training and preparing to deploy them.
이어 북한은 실제 전쟁 수행을 위해 설계된 미사일 역량을 크게 진전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작업을 하는 것이 포착된 가운데 미한 정보당국은 북한이 언제라도 7차 핵실험을 단행할 준비를 마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전쟁을 위한 실전 배치 차원으로 고도화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미국의 기존의 대북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새로운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의 유력 언론에 실린 기고문들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 비핵화보다는 핵 군축과 한반도 핵 충돌의 위험을 줄이는 데 집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 연구소 비확산 센터장은 미국의 북한 비핵화 노력이 실패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안킷 판다 선임 연구원도 VOA에 미국과 동북아의 동맹들에 있어 북한 비핵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내 핵무기 사용을 피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s we move forward and think about really beginning the process, the long road to denuclearization, which will take a number of decades, beginning that process with verifiable risk.
판다 연구원은 수십 년 걸릴 비핵화까지의 긴 여정을 검증 가능한 위험 감축과 군축순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차관은 10월 말 한 대담 행사에서 김정은이 전화를 걸어와 군축을 놓고 대화하고 싶다고 말한다면 미국은 안 된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과 군축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해 미국의 정책 변화 여부에 큰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이후 여러 차례 제기된 관련 질문에 거듭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존 대북정책 기조를 확인하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Clear at the time, want to be clear now that there has been no change to U.S. policy. Our DPRK policy remains the complete.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정책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며 미국의 대북 정책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며 우리는 계속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해 대북 정책 검토를 마친 이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변함없는 목표였다며 앞으로도 그 목표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VOA에 올해 10월 바이든 정부가 공개한 핵태세 보고서, 국방전략 보고서 등 미국의 공식 정책 문서들은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불관용을 매우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ll, that's the reason why the declaratory policy is so important, and the nuclear posture review restrictions, particularly the warnings related to use, are so important.
스나이더 국장은 선언적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며 핵태세 보고서에서 특히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경고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장기적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핵태세 보고서에서 김 씨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같이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강력히 경고하는 한편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일 서울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했습니다. 또 올해 9월에는 미국과 한국 간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가 4년 8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북한의 위협 고조에 맞서 한국, 일본과 공동으로 대북 억제력과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한의 3국 정상은 지난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정상회담 뒤 공동성명을 통해 영내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해짐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 공약은 강력해질 뿐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VOA에 바이든 정부가 북한에 대응해 한국, 일본과 공조를 강화하는 것은 미국에게 유일한 선택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gone into overdrive in the last, or since it's been in place, to ensure the tightest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with our three foremost allies.
랩슨 전 대사대리는 바이든 정부는 출범 이후 역내 가장 중요한 동맹인 한국, 일본과 긴밀한 협조와 협력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바이든 정부는 비핵화에 강조점을 두면서 대북 억지 정책을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면서 한국 여권 일각에서는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무장론이 제기됐습니다. 또 한국인의 70% 이상은 자체적인 핵무기 개발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올해 나왔습니다. 한국 핵무장론은 미국 의회 일각에서도 거론됐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스티브 샤봇 의원은 12월 초 북한 문제에 대한 해법의 하나로 한국, 일본과의 자체 핵무장 논의를 제시했습니다. 또 미국 전문가들 중에서도 북한의 핵 위협을 고려할 때 한국이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서 탈퇴하고 독자 핵무장에 나서는 것은 합법적이며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선택지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데릴 프레스 미국 다트머스 대학 교수는 VOA에 NPT는 자국의 이익을 중대한 위기에 빠뜨리는 아주 예외적인 사건이 발생한다면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획득과 한국과 이웃 국가들에 대한 거듭된 핵 위협은 예외적인 사건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NPT also provides certain guarantees to its members. Among those that member states in good standing can withdraw from the treaty.
프레스 교수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로 미국 핵 우산의 신뢰도가 떨어졌다며 한국이 스스로 억제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NPT 탈퇴가 합법적이지만 한국의 핵 개발은 원자력 발전 중단과 국제사회의 제재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 존재하는 확장 억제에 대한 견해차를 극복하고 더욱 효과적인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learly, South Koreans want more. They want more permanent U.S. strategic presence i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아인혼 전 특보는 한국인들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 미국의 영구적이고 전략적인 주둔이 확대되길 원하며 전략 자산의 순환 배치가 늘어나길 원하고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사용에 대해 더 큰 목소리를 내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는 한국에 더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꺼렸다며 미국이 더 유연해져야 하고 미국과 한국이 더 효과적인 확장 억제를 고안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한국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가 우리의 목표라고 재확인하며 이에 대한 외교적 경로가 여전히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도 자체 핵무장론이나 전술핵 재배치는 정부 입장이 아니라며 한미 간의 긴밀한 동맹과 공조를 통해서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 안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올해 전례 없는 수준의 도발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맥스웨 연구원은 김정은의 각본에 도발 외에는 다른 전략이 남아있지 않다고 본다며 이에 대응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어떠한 공격도 억제하기 위한 고도의 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are going to see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ontinue to maintain and sustain a high level of readiness to deter any kind of attack.
렉스 연구원은 내년에 전반기에만 미한연합훈련이 20여 개 진행될 예정이라며 연합훈련이 북한의 도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준비태세에 뉴 노멀이 전개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VOA가 준비한 기획 보도 다음은 미국 의회의 한반도 현안과 입법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외교 전략, 즉 인태 전략의 최종본을 발표했습니다. 자유와 인권 등 보편 가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 강화를 앞세웠다는 점에서 미국의 인태 전략과 괴를 같이 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성한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지역 외교전략, 즉 인태전략의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지역 외교전략을 마련한 것은 처음입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지난 5월 21일 서울에서 열린 미한정상회담 직후부터 인태전략 수립을 준비해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자유와 평화, 번영이라는 3대 비전과 포용과 신뢰, 호혜라는 3대 협력 원칙을 골자로 한 인태전략의 큰 그림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날 공개된 37쪽짜리 보고서는 이를 구체화한 9개 중점 추진 과제들이 들어있습니다. 9개 과제는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 구축과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비확산과 대테러 협력 강화, 포괄 안보 협력 확대, 경제 안보 네트워크 확충,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와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맞춤형 개발 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인 기여 외교, 그리고 상호 이해와 문화적, 인적 교류 증진입니다. 김 실장은 지정학과 지경학적 중요성이 커지는 인태 지역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며 국익을 실행하고자 하는 포괄적 지역 전략이라고 전략 수립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자유, 민주주의, 법치, 인권을 포함한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규칙 기반 질서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에 기초하여 강압이 아닌 보편적 가치와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밝힌 인태전략이 자유와 법치, 인권 등을 핵심 요소로 강조함으로써 미국의 인태전략과 궤를 같이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원군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인태 전략이 미중 전략 경쟁 사이에서 고심한 흔적이 있지만 미국의 인태 전략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상호 보완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 교수는 인태 전략 3대 비전의 첫 번째로 자유를 내세움으로써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동조하면서도 3대 협력 원칙의 첫 번째로 포용을 넣은 건 지리적으로 인접한 최대 경제 파트너인 중국을 의식한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유주의적인 가치 또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협력 심지어는 미국 주도의 소다자 안보 체제에 적극 동참 전체적으로 인태 전략의 상당 부분을 미국과 함께 가겠다라는 것은 확인이 됩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이번 인태 전략의 중요 요소 중 하나가 포용이라며 중국 배제로 해석되는 데 대해 거리를 두었습니다. 또 미국의 인태 전략과는 달리 한국의 인태 전략 보고서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재개하겠다고 하는 등 한중일 3국 협력 필요성을 거론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인태 전략 보고서에도 인태 지역의 번영과 평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주요 협력 국가인 중국과는 국제 규범과 규칙에 입각해 상호 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공동 이익을 추구하면서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 관계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 연대를 바탕으로 압제와 강요가 아닌 규칙과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지역 질서를 능동적으로 촉진하고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며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천명했습니다. 또 영내 해양 안보 협력을 심화하겠다며 주요 해상 교통로인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항행 그리고 상공 비행의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며 인태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기여함을 재확인한다는 입장도 담았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중국 전문가인 전병곤 선임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인태 전략 9개 과제 중 첫 번째인 규범과 규칙 기반 질서 구축은 미국 인태 전략에 포함된 핵심적인 내용이고 중국은 이에 맞서 국제법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또 보고서에서 타이완 해협 문제 등에 대한 언급은 중국에게 부담스러운 대목이라며 한중 갈등에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자유, 인권을 증진한다든가 또 항행의 자유, 평화 뭐 이런 중국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 이런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게 작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미국에 좀 더 경사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인태 전략 9개 과제 가운데 비확산 대테러 협력과 관련해선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완전한 비핵화 실현 노력과 미한일 3국 안보 협력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인태 전략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국제협력으로 북핵 문제를 풀려는 접근 방식이 확인된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를 통한 북핵 문제 해법의 모색에 방점이 있었다고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한국이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주도한다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북관계에 방점을 뒀던 문재인 정부와 국제협력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한국 외교부는 인태 전략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주요국들과 의사소통을 가졌고 중국과도 소통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이 북한 정권의 정보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원비어법이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돼 법제화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상기하고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중요한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하이오주의 로포트만 상원 의원은 지난 13일 성명에서 오토원비어 북한 검열감시 법안이 2023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의 일환으로 법제화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비어는 미국과 중서부 그리고 신시내티에서 최고였다며 이 법은 원비어가 계속 기억되고 그의 부당한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잔인한 북한 정권이 원비어의 죽음과 다른 무수한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원비어가 부당하게 숨진 지 올해로 5주년이 됐다며 이 법이 이제는 제정됐다고 말하게 돼 기쁘다고 강조했습니다. 포트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원비어법은 북한 정권의 정보 통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4 회기연도부터 5년 동안 연간 1,00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송환된 지 일주일도 안 돼 숨진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출신의 원비어 이름을 딴 미회의 두 번째 법으로 새 국방수권법에 포함돼 지난 23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제정됐습니다. 민주당의 셰러드 브라운 상원은행위원장과 상원 내 인권 코커스 공동의장인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의원도 법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브라운 의원도 이날 성명에서 결국 그를 숨지게 한 원비어에 대한 북한 당국의 비인간적인 대우는 잔혹한 김정은 정권을 생각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비어법을 국방수권법에 포함한 건 북한이 자국민과 억류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인권유린에 맞서 싸우고 북한의 감시, 검열, 억압에 대응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쿤스 의원도 이날 성명을 통해 원비어가 받은 대우와 그의 죽음은 잔인하고 억압적인 북한 정권과 그 정권이 인권을 무시하는 행태를 상기하는 처참한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비어법이 국방수권법의 일환으로 통과돼 원비어를 기리고 우리가 김정은의 폭력적인 통치하에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 책임과 정의를 추구한다는 것을 재확인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 서해상에서 또다시 선박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포착됐습니다. 아홉 척의 선박이 두세 척씩 접선한 장면이 확인됐는데 이로써 올해 BOA가 파악한 환적 의심 사례는 36건으로 늘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서해 초도 해상을 촬영한 27일자 플래닛랩스 위성사진에 양옆을 맞댄 선박 여러 척이 보입니다. 북한 초도에서 남쪽으로 약 1km 떨어진 지점에 길이가 50m인 선박 3척을 비롯해 길이가 각각 85m와 80m 선박 2척 등 모두 9척의 선박이 밀착한 상태로 4개의 무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 미국 정부 등이 지적한 전형적인 선박 간 불법 환적 모습입니다. BOA는 그동안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해 지난 4월 이후 32건의 선박 간 환적 의심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이번 4건을 더할 경우 북한 서해에서 확인된 환적 의심 사례는 올해에만 36건으로 늘어납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연례 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이 공해상이 아닌 자국 영해에서 선박 간 환적을 벌이는 신종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선박 간 환적 의심 행위가 포착된 북한 초도 인근의 서조선만, 즉 북한 서해 일대를 새로운 환적지로 지목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에 따르면 해외에서 출항한 선박들은 이 지점에서 북한 선박과 만나 환적한 뒤 종류를 알 수 없는 화물을 북한 남포로 옮기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해왔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이 공해상에서 제재 품목을 거래한다는 각국의 지적이 잇따르자 같은 해 9월 채택한 결의 2375호에서 이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하고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공해상 환적을 통해 물품을 건네거나 넘겨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금지 품목을 따로 규정하지 않은 만큼 어떤 물품이라도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실렸다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의미입니다. 선박업계 관계자는 앞서 BOA에 일반적인 배 소유주들은 상호 접촉에 따르는 배의 손상 때문에 선박 간 환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 해역에서 포착된 사례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에릭 펜튼보크 조정관은 최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서해상 환적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어떤 유형의 물품이 환적되는지, 선박이 어디에서 출항했는지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환적된 물품이 제재 대상이 아닐 가능성도 물론 있다면서 하지만 북한 선박과 어떤 물품을 환적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 11조에 따라 제재 위반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해당 선박을 식별할 수 있다면 선박이 출항한 나라는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은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제화된 미북 이산가족 상봉법이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며 미국 의회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번 법 제정이 상징적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어지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재훈 기자입니다.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단체인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위원회의 이차이 대표는 27일 VOA 전화통화에서 미북 이산가족 상봉법 제정은 북한의 가족을 둔 한국계 미국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산가족들이 거의 다 돌아가셨지만은 그래도 남은 분들이 아직까지
오늘 날까지 희망을 못 버리고 이제 사는 게 이산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좀 감지, 너무나 좋은 소식입니다. 평생의 그 소원을 풀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법 제정이 미국 이산가족 상봉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장 정치적으로 좋지 않을 때 미국과 북한의 저희들의 이슈로 서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카드니까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미국 이산가족 상봉법은 과거와 달리 미국 정부의 구체적인 행동과 이런 행동의 진전 상황을 특정 시한 내에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이산가족 상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을 미 정부에 요구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이 제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계류 중이던 미국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최근 의회를 통과한 2023회기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돼 지난 23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으로 제정됐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혹은 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미국 이산가족 상봉 방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국무부가 북한의 가족을 둔 미국인 단체 대표들과 미국 이산가족 상봉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화상 상봉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의회 보고를 요구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미국 이산가족 상봉법 제정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묻는 VOA 서면 질의에 27일 오후 6시 현재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는 27일 VOA 전화통화에서 이번 미국 이산가족 상봉법 제정은 인도주의적 사안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나타내는 상징적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 사실상 주도권을 잡고 있는 쪽은 미국과 한국이 아니라 북한이기 때문에 진전을 내기 매우 어려운 사안이라는 설명입니다.
The fact that the legislation was passed by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the Senate.
킨 정 특사는 미국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미국에 매우 협조적이고 이들의 상봉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왔지만 북한은 미국 이산가족 상봉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산가족 간 교류를 한국에 압박을 가하는 기회로 이용하고 있고 미국에 대해선 훨씬 더 적대적이기 때문에 미국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어떤 것도 하길 꺼려왔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use these family exchanges as an opportunity to put pressure on South.
그동안 남북한 사이에는 대면 상봉과 화상 상봉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지만 미북 간 공식 이산가족 상봉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편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북한의 가족 친척을 둔 한국계 미국인은 현재 최소 90명 정도가 생존해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80대 후반, 90대에 접어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올해 40건이 넘는 제재 대상에 관한 정보를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인데 제재 대상에 대한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올해 세 차례에 걸쳐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제재 대상 개인의 거주지나 회사 주소를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거나 이들이 사용하던 가명 등을 추가하는 등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자의 정보를 수정한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올해 6월 제재 대상 한 건에 대한 수정 조치가 취해졌으며 7월엔 이보다 월등히 많은 44건에 대해 정보가 갱신됐습니다. 이어 9월엔 두 건의 제재 대상에 정보 수정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주소지가 미상으로 남아있던 윤호진과 리홍섭, 문정철 등이 기존 소재지 불분명에서 북한 평양에 거주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됐으며 김철삼과 김영철 등 6명에 대해선 여권 번호와 여권 기한 만료일 등이 추가됐습니다. 또 일부 제재 대상자의 경우 자신의 실명과 다른 이름이 더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사용한 이름이거나 반대로 실명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북한의 제재 대상 기업들도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다른 사업체명 등이 대거 추가되는 방식으로 정보 수정이 이뤄졌습니다. 또 일부 제재 대상 은행에 기존에 없던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 코드가 더해지고 선박 회사들엔 국제해사기구 IMO 번호가 명시되는 등 각 제재 대상에 대한 정보가 좀 더 구체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이처럼 대북제재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대거 수정한 건 이례적입니다. 앞서 대북제재위원회는 2017년과 2018년 각각 6건과 5건에 대한 수정 조치를 취했으며 이후 2020년 단 한 건에 대해서만 제재를 수정했습니다. 40건이 넘는 제재 대상자의 정보가 수정된 적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안보리가 정보를 수정한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지만 제재 대상자의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뷰에이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측에 올해 수정 조치의 의미 등을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뷰에이 뉴스 함재합니다.
비오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고 황해도는 내일 새벽 한때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6도에서 영하 6도, 최고는 영하 15도에서 영하 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맑고 최저 영하 15도, 최고는 영하 4도, 남포도 맑고 최저 영하 15도, 최고 영하 5도, 신의주 맑고 최저 영하 15도, 최고 영하 4도. 강계는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21도, 최고 영하 8도. 해주 흐리고 최저 영하 11도, 최고 영하 2도. 개성 오전에 맑고 오후에 흐리겠고 최저 영하 14도, 최고 영하 2도입니다. 함흥은 맑고 최저 영하 12도, 최고는 영상 2도. 장진 오전에 구름 끼다 오후에 맑고 최저 영하 23도, 최고 영하 11도입니다. 해산 흐리고 최저 영하 24도, 최고 영하 11도. 원산 맑고 최저 영하 8도, 최고는 영상 2도. 청진 맑고 최저 영하 10도, 최고는 0도가 되겠습니다. 선봉 맑고 최저 영하 12도, 최고는 영하 3도입니다. 삼지연 구름 많고 최저 영하 26도, 최고 영하 15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알아봅니다. 동해 앞바다 맑겠고 물결은 1 내지 2미터로 일겠습니다. 동해 먼바다는 구름 많고 한때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오전에 2 내지 4미터로 높게 일다 오후에는 1 내지 3미터로 약간 낮아지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고 오전 한때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 내지 1미터, 오후에는 0.5 내지 1.5미터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는 오전에 0.5 내지 1.5미터, 오후에는 0.5 내지 2미터로 약간 높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브이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 미사일 경보 체계의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교도통신은 28일 일본 정부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긴급 정보를 전달하는 전국 순시 경보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존 경보 시스템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예상 낙하 지점에 대한 분석이 나온 뒤 경보를 발령하는 방식이어서 느리고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예컨대 북한이 지난 10월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혼슈 북단인 아오모리현 상공을 통과했지만 미사일 경보는 처음에 홋카이도와 도쿄 지역에 발령됐습니다. 앞으로는 미사일 궤적의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선 미사일 낙하가 예상되는 지역 지자체에 경보를 발령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보 발령 시간도 1분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27일 신종 코로나 방역을 근거로 불법 입국자를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타이틀 42조를 당분간 유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5대 4의 판결로 타이틀 42조 폐지를 내년 2월 이후로 보류했으며 이후 각 주 정부가 이를 개별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심리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타이틀 42조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난 2020년 신종 코로나 방역을 명분으로 도입한 정책입니다. AP통신은 이 정책이 시행된 이후 미국 체류를 희망했던 이주민 약 250만 명이 해외로 추방됐다고 전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타이틀 42조는 이민 단속 조치가 아니라 공중 보건 조치이며 무기한 연장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했던 러시아 소세지 재벌 파벨 안토프 씨가 인도에서 사망했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모스크바 동부 지역의회 의원 안토프 씨는 지난 24일 인도 오디샤주의 한 호텔 3층 창문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안토프 씨는 지난 6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두고 소셜미디어에 테러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올렸다가 삭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여행에 동행했던 그의 친구도 불과 이틀 전 같은 호텔에서 의문사해 두 사람의 사망에 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앞서 지난 10일 러시아 부동산 재벌 드미트리 젤레노프가 프랑스 앙티브에서 추락사했고 아나톨리 게라셴코 모스크바 항공대 전 총장은 지난 9월 대학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했으며 같은 달 러시아 석유 대기업 루코일의 수장 라빌 마가노프도 모스크바 중앙임상병원 6층에서 추락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공개 비판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루안시크주의 관문도시 크레미나 탈환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르히 하이다이 루안시크 주지사는 어제 교전으로 러시아군이 크레미나에서 수킬로미터 떨어진 외곽으로 퇴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가디언 신문은 우크라이나가 크레미나를 탈환할 경우 루안시크주의 또 다른 도시 세베로도네츠크와 리시찬스크에 대한 공세를 개시할 기회가 생긴다고 분석했습니다. 루안시크주는 친러 성향이 강한 돈바스 지역의 일부분으로 러시아는 전쟁 초기 이 지역의 독립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은 돈바스의 또 다른 요충지 바흐무트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진군을 막기 위해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 그룹의 병력까지 대거 동원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지난달 우크라이나가 탈환한 남부 도시 헤르손의 민간인 밀집 지역에 오늘 새벽까지 33발의 폭격을 퍼붓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군 참모부가 밝혔습니다. 미국이 중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들에 대해 새로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조치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복수의 미국 관리를 인용해 어제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 관리들은 코로나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으로부터의 투명한 정보가 부족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과 인도, 말레이시아 등은 이미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코로나 검역 강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 전역의 응급실이 코로나 환자로 가득하지만 지난 일주일간 코로나 사망자는 공식적으로 단 한 명이었다며 이는 인구가 훨씬 적은 다른 나라들의 사례와 비교할 때 일관성 없는 숫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3년간 실행해온 제로 코로나 정책을 최근 사실상 폐지하면서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 국가들의 석유 판매를 금지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새 대통령령은 다른 나라가 러시아산 석유나 석유 제품 공급에 가격 인상 제한을 명시할 경우 공급이 금지되며 푸틴 대통령의 특별 허가가 있을 때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과 주요 7개국, 호주 등이 러시아의 전쟁자금 돈줄을 죄기 위해 지난 5일부터 러시아산 원유에 배럴당 $60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한 보복으로 이뤄졌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575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